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1,300조 원이요? 글쎄요. 대체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그 팬케이크 시럽 냄새가 막 진동하고 쉴 새 없이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의 구석자리입니다.
아, 네네. 종업원 눈통 받으면서 그 1달러짜리 무한리필 커피로 밤을 새우는 창업가한테 사실 돈을 댈 투자자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993년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한 청년은 정확히 그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현대 기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도면을 냅킨 위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와, 냅킨 위에요?
네. 오늘 우리 텍스트 탐구에서 깊이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그 냅킨에서 시작된 기업 엔비디아와 창업자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네. 1993년 2월 17일이었죠. 젠슨 황이 딱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던 게 그가 17살 때 실험실에서 만난 연인 로리한테 30살이 되면 무조건 회사의 CEO가 될 거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17살이요?
네네. 그러니까 기원전 49년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루비콘강 앞에 섰을 때처럼 젠슨 황 앞에도 그 30살이라는 운명의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었던 셈이죠.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면서 강을 건넌 것처럼요.
맞아요.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태워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카이사르의 결단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었잖아요. 반면에 젠슨 황의 상황은 정반대라서 저는 이 대목이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1993년에 젠슨 황은 가멸의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였단 말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석사받고 AMD 거쳐서 LSI 로직이라는 탄탄한 반도체 회사 이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봉도 엄청 높았고 업계에서 존경도 받았고요.
네. 대만에서 건너온 이민자 청년이 그 정도 성취를 이뤘으면 사실상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이잖아요. 심지어 어머니조차 굳이 위험 무릅쓰지 말고 그냥 그 좋은 직장이 있으라고 말렸을 정도니까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진짜 뼛속까지 시린 추운 겨울날 아침에 가장 완벽하고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을 굳이 자기 발로 뻥차고 나오는 거랑 같잖아요. 대체 왜 굳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건가요?
그건 당시 실리콘밸리 전체를 지배하던 거대한 합의점과 젠슨 황이 바라본 이단적인 미래가 완전히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적인 미래요?
네. 90년대 초반 컴퓨팅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CPU,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의 클럭 속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 이거 하나에 다 쏠려 있었거든요. 아니면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최적화라던가요?
아, 당시 PC 화면 생각해보면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텍스트 위주의 평면이 다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픽이라고 해봐야 그냥 2차원의 단순한 픽셀 조각이 전부였죠. 그런데 젠슨 황은 그 텍스트 위주의 화면 너머에서 꿈틀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본 겁니다.
텍스트 너머의 차원이라면?
컴퓨터의 미래는 문자가 아니라 그림, 즉 3D 입체 그래픽에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직관한 거죠.
와, 모두가 텍스트랑 계산 속도에 매달려 있을 때 혼자서 3D 그래픽이라는 허상을 쫓기 위해 그 따뜻한 이불 속을 팍차고 나왔다는 거네요.
네, 약간 무모해 보일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베니스 레스토랑이었다는 점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출신인 크리스 말라초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이랑 같이 그 시끄러운 식당 부스에 앉아서 창업을 모의했거든요. 사실 데니스 식당이 젠슨 황한테는 아주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가 15살 때 처음으로 접시 닦고 테이블 정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아, 거기서요?
네네. 엄청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었던 이민자 소년이 낯선 사람들이랑 억지로 부딪히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곳이 바로 그 식당이었던 거죠.
이야, 자기가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미래의 컴퓨터가 세상과 대화할 방식을 설계했다. 이거 서사적으로 진짜 완벽하네요.
그렇죠. 영화 같죠? 그들이 식당 냅킨 위에 그렸던 그 대화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1993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 보셨죠?
네네, 그 공룡 CG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바로 그 영화가 보여준 압도적인 3D 그래픽의 충격을 수천만 원짜리 워크스테이션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 PC로 가져오자는 게 그들 목표였어요.
아니 근데 영화 속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걸 집집마다 있는 평범한 PC에서 구현하겠다는 건데 당시 기술력 생각하면 그거 혁신이 아니라 거의 망상에 가까운 목표 아닙니까?
네, 다들 미쳤다고 했죠.
당시 PC 두뇌가 CPU였는데 그걸로는 3D 그래픽 돌리는 게 아예 불가능해 갖고 왔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맞닥뜨린 기술적 장벽이 딱 그거였어요. 3D 그래픽은 2차원 평면이랑 차원이 다른 연산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얼마나 다른데요?
화면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점, 즉 픽셀 하나하나마다 빛이 어디서 반사되는지, 또 질감에 따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매 순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물체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 이동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동시에요? 근데 CPU는 원래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장치잖아요.
네. 아무리 똑똑한 수학 천재라도 한 번에 하나의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CPU죠. 반면에 3D 그래픽은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산수 100만 개를 1초에 60번씩 동시에 풀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와, 1초에 60번씩이요?
네. 수학 천재 한 명한테 이 과부하를 맡기면 당연히 시스템 전체가 뻗어버리죠.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 천재 한 명 대신에 약간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평범한 중학생 1,000명을 동시에 투입해서 각자 픽셀 하나씩을 계산하게 만들자는 발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병렬 컴퓨팅의 본질이에요. 냅킨 위에 그려진 아이디어가 바로 그 CPU의 짐을 덜어줄 전용 칩을 만들자, 즉 그래픽 연산만 전담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두뇌를 창조하자는 거였습니다.
야, 그게 훗날 GPU라고 불리게 되는 그 기술의 씨앗이 된 거군요.
네, 역할 분담도 아주 완벽했어요. 크리스가 하드웨어 설계를 맡고, 커티스가 알고리즘이랑 칩 구조 설계하고, 젠슨 황이 경영이랑 전략을 딱 맡으면서 완벽한 삼각편대가 구축됐죠.
기술적인 로드맵이랑 완벽한 인재 구성까지는 다 끝났는데 사실 식당에서 냅킨에 그림 그린 바고 회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네, 커티스 제안으로 경쟁자들을 질투로 파랗게 질리게 만들겠다, 이런 뜻의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이름을 따왔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탄생했는데 초기에 모은 자본금이 진짜 충격적일 만큼 초라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임스 게이도 변호사 찾아가서 회사 설립할 때 돈을 모았는데 젠슨 황 주머니에 있던 200달러, 그리고 동료들한테 받아낸 돈 다 합쳐서 총 600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80만 원이요? 와, 진짜 너무 심한데요. 그 80만 원짜리 회사가 벤처 캐피탈 문 두드렸을 때 투자자들 반응이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더 뼈아픈 건요, 그 80만 원이라는 돈보다 시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살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선 3D 그래픽 전용 침이라는 놀라운 기술은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1993년에 집에서 3D 그래픽 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라도 당장 쫓아냈을 것 같아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돈이 막 몰리던 시절에 존재하지도 않는 고객을 위해 칩을 만들겠다니요. 시장 점유율 1%도 아니고 시장 규모 자체가 0이라는 건데 젠슨 황은 이 0원짜리 시장을 대체 어떻게 설득한 건가요?
젠슨 황의 논리가 참 도발적이면서 치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존 시장을 놓고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야, 패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그 텅 빈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첫 번째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디오 게임을 지목하죠.
비디오 게임이요? 당시에는 그냥 좀 아이들 장난감이나 하위문화로 치부되던 시절 아니었나요?
맞아요. 진지한 기술 영역으로 대우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당시 실리콘밸리 엘리트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천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젠슨 황은 게임이야말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우면서 동시에 가장 거대한 판매량을 담보하는 유일한 분야라고 꿰뚫어 본 거예요.
잠깐만요. 영화 주라기 공원 CG 만드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건가요?
훨씬 더 극간의 난이도입니다. 영화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며칠씩 미리 다 계산해서 렌더링해놓은 이미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재생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3D 비디오 게임은 게이머가 마우스 움직이고 키보드 누르는 그 순간순간의 시선 변화에 따라서 화면 전체 빛, 그림자, 물체 각도를 즉각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모니터에 뿌려줘야 합니다.
와, 그걸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극도로 찰나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진짜 가혹한 연산 환경이죠. 하지만 이 허들을 넘기만 하면 게임은 영화관 티켓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천만 장의 소프트웨어 판매량을 보장하거든요.
엄청난 돈이 몰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젠슨 왕은 여기서 선순환의 플라이휠을 설계합니다. 엔비디아가 강력한 칩을 내놓으면 게임 개발자들이 그 칩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다 쓰는 화려한 3D 게임을 만들고, 그럼 게이머들은 그 게임 하려고 다시 엔비디아의 새 칩을 구매하는 거죠.
와,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 엄청난 돈 들여서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내가 이 길을 열면 누군가 스포츠카 발명해서 달릴 거고 결국 수많은 차들이 나한테 통행료를 내게 될 거다. 진짜 극단적인 역발상이네요.
네, 폭발적인 순환 구조를 그려낸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위대한 비전처럼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천재들 스토리 들을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어보고 정답만 골랐을 거라는 환상이거든요.
맞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젠슨 왕도 이 첫 제품인 MB1 칩으로 회사를 말 그대로 공중분해 직전까지 몰고 가잖아요.
철저한 실패였고 동시에 좀 오만함의 대가이기도 했죠. 엔비디아 첫 제품 MB1은 당시 경쟁사들이랑 완전히 다른 사각형, 다각형 기술 기반으로 3D를 구현했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곡선 표현하는 데 아주 우아하고 진보적인 방식이긴 했거든요.
네네.
게다가 뭐 그래픽뿐만 아니라 오디오, 모뎀 기능까지 칩 안에 다 때려 넣은 만능 멀티미디어 카드였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업계 표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독자 노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업계 표준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PC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3D 그래픽 표준 API인 DirectX를 딱 발표했는데 이 표준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폴리곤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아, 거대한 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모든 도로는 삼각형 블록으로 깝니다 하고 선언했는데 젠슨 왕 혼자 아니야, 진짜 우아한 건 사각형 곡선 블록이야 하고 고집을 피운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안 받쳐주면 그냥 고철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표준 맞춰서 게임을 만들 테니까 MB1 칩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임이 아예 없었겠네요.
네, 그 고집의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창업하고 첫 5년 동안 엔비디아는 무려 3번이나 파산 문턱을 넘나들어요. 젠슨 황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우리는 항상 폐업까지 딱 30일 남았다고 생각하며 일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30일이요? 야,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네요. 근데 젠슨 황은 결국 자신부터 피를 흘리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네, CEO인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해버리죠. 내 모든 걸 이 회사에 걸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함께 해달라, 이런 절박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진짜 카이사르랑 달랐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루비콘강 건널 때는 약간 무모한 독불장군 같았는데 생존 벼랑 끝에서는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아집을 꺾는 유연성을 딱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리더로서 진짜 뼈를 깎는 성장이었죠. 그 수학적 우아함 자랑하던 자기네들 사각형 폴리곤 기술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삼각형 표준을 전면 수용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네요.
네, 그렇게 회사의 사활을 걸고 업계 표준에 맞춰서 개발한 세 번째 칩, 바로 리바 128이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엔비디아는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무지가 준 용기로 창업을 하긴 했지만 결국 생존은 시장과의 철저한 타협을 통해서 이뤄낸 거죠.
야, 극적이네요.
그리고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1999년에 역사적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세상에 없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상조해냅니다. 그 시끄러운 데니스 식당 내피뉴에서 캐치했던 그 허무맹랑한 꿈이 마침내 세계 컴퓨팅의 새로운 심장으로 고동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젠슨 왕이 끝까지 자기 기술 우월함만 고집했다면 엔비디아는 실리콘밸리 공동묘지에 묻힌 그 수만 개의 잊혀진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됐을 겁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가 나중에 차업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고백한 게 유독 무겁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알았더라면 그 따뜻한 이불 속을 절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2023년 9월로 한번 가볼까요?
네.
30살의 무모했던 청년은 이제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백발의 경영자가 돼서 자기가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 산호세의 데니스 식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식당 풍경은 뭐 30년 전이랑 크게 안 달랐겠지만 찾아온 인물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죠. 식당 CEO가 직접 그를 맞이했고 또 새 청년이 커피 마시면서 모이했던 그 구석자리에는 1조 달러 기업을 탄생시킨 자리라는 명판이 아예 영구적으로 붙었잖아요.
네, 젠슨 황이 그 명판 앞에서 남긴 메시지가 참 인상 깊습니다. 첨단 기술 정점에 선 사람 입에서 나왔다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본질적이었거든요.
어떤 메시지였죠?
첫 직장을 식당에서 시작하세요. 식당에서 일하면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뭔지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을 배우고 친절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리더가 식당 바닥 닦으면서 배운 육체노동이랑 그 태도를 혁신의 근간으로 꼽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15살에 거기서 낯선 사람 접시 치우며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던 소년이 30살에 루비콘강 건너서 아무도 믿지 않던 0원짜리 시장에 길을 낸 거잖아요.
네네.
그가 냅킨에 그렸던 3D 그래픽 기슴은 비디오 게임을 거쳐서 이제는 단순 오락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수백억 개 파라미터를 동시에 연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이 혁명의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앞으로 다룰 텍스트에서 저희가 더 치밀하게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텍스트 탐구에서 목격한 진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거대한 혁신은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그 시끄러운 식당 커피 자국 난 냅킨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파산까지 30일 남은 그 벼랑 끝 절박함 속에서 자기야 집을 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죠.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결과가 실패할 확률이 뻔히 보여서 혹은 다가올 고통을 미리 계산하느라 차마 건너지 못하고 서성이는 여러분만의 루비콘강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젠슨 황의 고백처럼 때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완벽한 계산보다 그 한계를 모르는 무지한 용기가 세상을 뒤집는 주사위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냅킨 위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적혀 있습니까? 지금까지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